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8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9,445kHz로, 새벽 3시부터 4시, 5시부터 6시까지 9,900kHz로, 새벽 3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15,530kHz로 4회에 걸쳐 송출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4시부터 5시까지 15,530kHz로,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9시부터 10시까지 15,515kHz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읽어주는 교과 둘째 날, 11월 25일 월요일, 영생의 말씀. 요한복음 6장 61에서 68절을 읽어보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떠나겠느냐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했던 대답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영생에 대한 베드로의 고백은 요한복음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와 맞닿아 있다. 요한복음 6장에는 5천명을 먹이신 사건의 맥락에서 영생에 관한 표현이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예수님의 삶과 죽음, 부활이 영원한 구원의 근원임을 의미한다. 영생 또는 그에 상응하는 표현이 요한복음에 적어도 17번 이상 나타난다. 이 용어는 영적인 존재나 영원한 존재가 되는 것 또는 다른 천상의 개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구원을 주고 현재 우리의 존재에 의미를 더하며 주님 다시 오실 때 죽음 없는 생명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분의 능력을 뜻한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임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활도 우리의 시간과 공간 그리고 우리의 육신에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것이며 에덴에서 우리가 가졌던 생명을 다시 얻는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사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기 위해 오신 것을 믿는다. 이 믿음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지만 우리는 회개하고 죄 용서와 깨끗함을 받기 위해 그분의 피의 능력을 구하고 자신을 맡기기로 의식적으로 선택해야 한다. 제자들의 선택을 묻는 예수님의 질문에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라고 말한 베드로의 대답은 구원의 본질과 우리가 그것을 얻는 방법을 담고 있다. 구원은 철학, 역사, 과학 같은 인간의 학문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신 예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생명을 받아들이는 모든 이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다. 교훈입니다. 그분은 영생의 말씀이며 영생은 구원을 주고 현재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더하여 주님 다시 오실 때 죽음 없는 생명에 들어가게 하는 그분의 능력을 뜻한다. 묵상. 창조주시오 말씀이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영생의 떡이라고 부르신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적용. 영생을 얻을 것이라는 약속은 이 땅의 유한한 삶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또 우리의 관점에 어떤 영향을 미쳐야 하겠습니까? 영감의 교훈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단순히 복음의 진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참 믿음은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으므로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 그분의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께 나올 때 나는 그분의 구원의 은혜를 받는 것을 믿어야 한다. 내가 사는 생에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어야 한다. 치료봉사 62.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고 희생하신 예수님의 고귀한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도전과 고난이 가득한 삶이지만 주께서 주신 약속을 마음 깊이 간직합니다. 부족한 죄인을 버려두지 마시고 영원한 항구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희망의 소리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수기 다시 읽기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민수기 21장 22장에 나타난 구세대에서 신세대로의 세대교체와 희망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거역을 끝으로 구세대는 그 끝에 이르렀습니다. 그럼 이제 출애굽 세대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민수기는 신세대를 통해서 그 희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신세대는 출애굽 세대가 겪었던 경험을 동일하게 반복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반응은 달라야 했습니다. 그래야 신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신세대는 이제 어떻게 반응하고 그들에게 주어진 과제는 과연 무엇입니까? 구세대의 운명이 선고된 민수기 14장과 40년 후 다시 가데스에서 모세와 아론의 실패를 통해서 공통점을 발견을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신세대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민수기 14장과 14장의 구세대의 실패와 민수기 20장의 모세와 아론의 실패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에서 구세대의 실패의 원인은 불신이었습니다. 민수기 14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민수기 20장의 모세의 실패의 원인도 불신입니다. 20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민수기 14장의 구세대에 대한 실패에 대한 선고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14장 23절에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마찬가지로 민수기 10장의 모세와 아론의 실패에 대한 선고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20장 12절에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 구세대는 민수기 14장에서 마침내 광야로 돌아갑니다. 14장 25절에 아말렉인과 가나안인들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마찬가지로 모세와 아론도 민수기 20장에서 실패함으로 광야로 돌아가는 선고를 받습니다. 21장 4절에 보면 백성이 호르산으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애굽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구세대는 아담이 간 똑같은 길을 걸어갔습니다. 아담도 선악과를 먹으며 불순종했고 약속의 땅 낙원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땅은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살아갈 땅은 가시 엉겅퀴가 있고 소산이 없는 광야와 같은 황폐한 땅이었습니다. 이제 신세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신세대에게 과연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구세대가 실패한 순종입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는 이 거룩한 믿음입니다. 이제 신세대의 여정의 요약판이라고 할 수 있는 새로운 호르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민수기 21장에 본격적으로 신세대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불순종과 거역, 패배로 일관했던 구세대의 삶이 그 종국에 이르고 미리암과 아론의 죽음, 그리고 모세의 죽음의 예고가 구세대의 종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승리의 함성이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구세대가 불순종으로 일관함으로 결코 승리할 수 없었던 그 장소에서 신세대는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호르마는 과거 가데스에서 구세대가 고집스럽게 가나안을 진입하려다가 결정적인 패배를 당했던 장소입니다. 민수기 21장은 새로운 호르마에서의 승리를 말씀함으로 신세대의 가나안 진입의 성공과 그 정복의 소망을 여기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2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시매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이 호르마는 구세대가 가데스에서 하나님께 반역한 뒤에 치른 전쟁에서 패배했던 장소입니다. 민수기 14장 43절 45절에 보면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민수기 21장의 호르마 전쟁에서는 모세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세대의 이야기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 호르마 사건은 민수기 전체 구조에서 볼 때 민수기 11장 1절에 3절에 다베라 사건이 구세대의 광야 여정의 요약판이었다면 민수기 21장 1절에 3절 호르마 사건은 신세대 여정의 요약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다베라에서 구세대는 원망하고 불평을 했지만 민수기 21장 호르마에서 신세대는 적의 공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호르마의 승리는 신세대의 희망찬 미래를 예시해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세례시대는 구세대와 신세대의 교착지점이 됩니다. 신명기 2장 13절에서 15절을 보면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례시대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례시대를 건넜으니 가데스바냐에서 떠나 세례시대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시렛 시내를 건너므로 구세대와 신세대가 교차하며 세대 교체가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그 이유는 시렛 시내를 기점으로 구세대의 마지막 불평과 거역 그리고 불뱀의 구원 사건이 놓여 있고 세렛 시내를 건너자마자 헤스본과 바산에 대한 신세대의 계속적인 승리와 정복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 9절은 구세대의 호르마에서 마지막 불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데스에서 진행하여 호르산에 이른 때는 광야 40년의 마지막 해였습니다.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고 이제 바로 눈앞에 보이는 가난을 직진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길에 민수기 21장 4절에 보면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세대 이스라엘은 또다시 식물의 부족과 실증난 만나에 대해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기 21장 5절에 보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만나는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특별한 양식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섭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만나를 무가치한 것, 하찮은 것이라고 이렇게 악평을 하면서 원망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보호하시던 손길이 물러가자 광야에서 서식하는 불뱀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물기 시작했습니다. 고통 가운데 겸비해진 백성들이 모세에게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구리뱀을 장대에 달아 들어올리고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는 복음을 온 진영에 울려 퍼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민수기 노뱀 이야기를 복음을 예표하는 사건으로 언급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6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갈보리 십자가는 인류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에게 장대에 달린 모세의 노뱀과 같이 죄로 인한 사망을 영생으로 반전시키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상징했습니다. 이제 구세대의 모든 원망과 거역 그리고 실패를 뒤로하고 세렛 시내를 건넌 신세대의 이스라엘은 가난 거인족인 헤스본과 시온과 바산을 믿음으로 정복함으로 앞으로의 가난 정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게 됩니다. 빛을 전한 사람들 437쪽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이 경험에는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있다. 이스라엘의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여야 하며 우리가 당신의 요구를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옛날 당신의 백성에게 행하신 바와 같은 현저한 방법으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것이다. 의무의 길을 따르고자 애쓰는 자들에게는 때때로 의심과 불신이 엄습해올 것이다. 때때로 그들의 전도가 거의 이겨내기 어려운 장애물로 가로막힐 때 낙담하고 절망에 빠질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자들에게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신다.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대의 의무를 다하라. 그대의 영혼을 공포에 몰아넣는 엄청나게 무서워 보이는 고난들이 겸손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순종의 길을 따라 앞으로 나아가는 때에는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의 광야에서 구세대와 신세대가 교차를 하고 구세대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법을 부여받듯이 신세대 또한 모압 광야 평야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신명기 5장입니다. 법을 부여받습니다. 그리고 구세대가 홍해를 건너 이집트와 결별을 이뤘다면 이제 신세대는 요단강을 건너서 광야의 모든 불순종을 뒤로하고 가나안 땅으로 진입할 것입니다. 구세대가 애굽을 탈출했다면 신세대는 그 탈출의 궁극적인 목적인 가나안에 진입하여 전쟁을 치르고 성공적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입니다. 이제 그 후는 창세기 시작된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실현인 에덴의 회복과 완성의 모든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집트와 대조되는 가나안이란 약속의 땅이 하나님 나라의 출발선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세대는 구세대가 겪었던 똑같은 사건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구세대가 출애굽기 1장에서 15장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면서 애굽이 정복당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세대도 민수기 21장에서 36장까지 바산왕과 헤스몬의 시온이 정복당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합니다. 구세대가 출애굽기 16장에서 레위기 25장까지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세대도 신명기 1장에서 27장까지 모압 평야에서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습니다. 구세대가 레위기 26장에서 27장까지 언약의 조건에 대한 말씀을 듣습니다.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 마찬가지로 신세대도 신명기 28장에서 34장까지 언약의 조건인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저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구세대가 민수기 1장에서 20장까지 그 언약의 실행을 광야에서 겪게 됩니다. 근데 구세대는 광야에서 그 언약에서 실패하고 맙니다. 마침내 죽음의 길로 갑니다. 신세대는 여호수아 1장에서 21장까지 언약의 실행을 경험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언약에 실패하지 아니하고 언약을 성취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세대는 구세대와 같은 동해안 길을 걷지만 그 결국은 달랐던 것입니다. 이렇게 민수기는 거대한 출애굽의 여정 속에서 출애굽 구세대와 광야의 신세대 이야기를 다루면서 세대교체가 일어나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세대가 분명히 구원과 희망, 기대를 안고 이집트를 탈출하여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까지가 주어진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복 전쟁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광야 신세대입니다. 신명기는 그 이유와 과정을 면밀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대역사와 시내산의 놀라운 하나님의 현현의 경험을 가진 출애굽 구세대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어야 했는지 분명한 이유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신세대가 배워야 할 교훈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배워야 할 동일한 교훈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늘 주님이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건강한 생활의 지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나이 많은 고령자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 또한 도움이 되는 가정적인 감화가 필요합니다. 자기 가정에서 상실한 것은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들의 가정에서 거의 대부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집안의 관심사를 함께 감당하도록 격려할 경우 자신이 아직 쓸모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도움이 가치가 있다는 것과 그들에게도 다른 사람들을 도울 길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그들의 마음은 즐거워지며 자신들의 삶에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휘어져가는 머리칼과 떨리는 발걸음이 무덤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으니 가능한 한 친구들이나 잘 아는 사람들끼리 지내도록 해주십시오. 그들이 잘 알고 피차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해주십시오. 상냥하고 친절한 손길에 의하여 보호받도록 해주십시오. 할 수 있다면 언제든지 자기 친척을 섬기는 것이 가족들의 특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불가능할 때에는 그 일이 교회에 속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특권이며 의무로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정신을 소유하고 있다면 연약하고 나이 많은 사람에게 부드러운 관심을 나타낼 것입니다. 의지할 데 없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 가정에 있게 되면 그리스도의 자비의 봉사를 통하여
그분과 협력하고 그분의 품성과 동일한 품성의 특성을 개발시킬 귀중한 기회를 얻게 됩니다. 노인과 젊은이들이 함께 교제하면 복이 됩니다. 젊은이들은 나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생활에 햇빛을 비추어 줄 수 있습니다. 생명을 붙잡는 힘이 약해지고 있는 사람들은 유망하고 쾌활한 젊은이들과 교제함으로 유익을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은 나이 많은 사람들의 지혜와 경험을 통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이타적 봉사의 교훈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동정과 인내와 자아희생적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때 많은 가정이 무한한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가정생활을 즐겁게 해주고 순화시켜줄 것입니다. 그리고 노인과 젊은이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같은 은혜를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늘의 영원한 보화로 거룩하고 아름답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따르노라고 공언하는 사람들 사이에 의지할 데 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두시고 그들의 보호에 의존하게 하심으로써 그들을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의 가난한 자녀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그분에 대한 사랑의 진실성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등한히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거짓 제자들이며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들임을 보여줍니다. 고아가 가족과 함께 살도록 주선하는 등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더라도 돌봐주어야 할 일들은 여전히 많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들 중 많은 어린이가 유전적으로 악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망이 없어 보이고 매력이 없고 성미가 빗고여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들 역시 그리스도의 피로 산 영혼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과 마찬가지로 귀합니다. 만일 도움의 손길로 그들을 붙들어주지 않으면 그들은 무식하게 자라나서 부도덕과 죄악 속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들 중 많은 어린이가 고아원 사업을 통하여 구제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기관들이 그리스도인 가정처럼 운영되도록 설계되어야 가장 효율적이 될 것입니다. 많은 어린이를 함께 수용하는 큰 기관보다 작은 기관들이 여러 곳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 기관들은 소도시나 대도시 혹은 그 변두리에 세우는 대신 경작할 땅을 얻을 수 있고 어린이들이 천연계와 접촉할 수 있어 직업 훈련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골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런 기관을 책임 맡은 사람들은 마음이 관대하고 교양이 있으며 자아희생적인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하고 그분을 위해 어린이들을 양육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집 없이 버림받은 많은 어린이는 그러한 보호 아래 사회의 유능한 구성원들이 되어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은 절약을 인색과 편협으로 오해하고 멸시합니다. 그러나 절약은 가장 관대한 자선 사업과 일치합니다. 사실상 절약이 없으면 진정한 자선 사업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기 위해 절약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도 자기 부정 없이 진정한 자선을 실천할 수 없습니다. 오직 단순, 자기 부정, 엄격한 절약의 생활을 통해서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표자로서 우리에게 지정된 사업을 완수할 수 있습니다. 자만심과 세속적 야망은 우리의 마음에서 추방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사업에서 그리스도의 생애에 나타난 이타적 원칙이 실천되어야 합니다. 집의 벽과 그림과 가구들을 위해서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라는 글귀를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옷장에서 우리는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라는 글귀가 마치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쓴 글귀처럼 쓰여진 것을 보아야 합니다. 식당과 풍성한 음식이 차려져 있는 식탁에서 우리는 주린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라고 쓰여진 것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 앞에는 유용한 문들이 수없이 열려 있습니다. 우리는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 적어 탄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철저하게 성실했더라면 자원들을 천배로 늘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유용성을 방해하는 것은 이기심과 방종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수천 명의 사람이 매일 기근과 유혈 사태와 화재와 재난으로 죽어가고 있는 동안 동족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은 인간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은 아무것도 낭비하지 말고 쓸데없이 허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생활의 지혜였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다섯 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 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다섯 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 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 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요한계시록 10장 1절 천사와 작은 책.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 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11장 1절 두 증인.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 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예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나팔 소리.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로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상의 오솔길의 유병숙입니다. 이 시간은 당신의 자녀들과 교회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담긴 엘렌지 화이처 교회 증언 1권을 함께 명상해 보겠습니다. 일과 오락. 사랑하는 F 형제에게 나의 마음은 한두 가지 점에서 적지 않게 번민을 겪고 있다. 매일 밤 잠자리에서 그대에게 편지를 쓸 때 나는 그 시간이 나의 의무감을 실천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한다. 이 의사가 환자에게 준 교훈이 어떤 면에서 잘못되어 있음을 보았을 때 나는 그대가 많은 점에서 동일한 사상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과 또한 그대가 그 문제에 관하여 올바르게 깨달을 때가 올 것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일과 오락에 관한 것들이다. 나는 대부분의 환자에게 가벼운 일을 하도록 하고 심지어 그 일을 그들에게 강요하는 것이 그들에게 무위와 권태에 머물러 있기를 강요하는 것보다 더 유익하다는 것이 판명될 것을 보았다. 의지력이 정지상태에 있는 기능을 깨우치는 일에 계속해서 작용할 것 같으면 건강을 회복하는 데 가장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생애에서 과중한 짐을 져온 자들을 모든 활동에서 벗어나게 해보라. 그러면 10중 8구의 경우에는 그런 변화가 손해를 줄 것이다. 이것은 나의 남편의 경우에도 사실임이 입증되었다. 나는 육체적 옥외 활동이 실내 활동보다 도리어 나은 것을 보았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가벼운 실내 활동이 마음을 점유하고 전환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 그것이 병적 증상과 사소한 질병을 생각하지 않게 해주고 또한 향수를 예방해 줄 것이다. 나는 무의도식하는 이 방식이 그대의 아내와 나의 남편에게 가장 큰 저주가 되었음을 보았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부부에게 일을 주셨다. 그들이 일을 할 때 더욱 행복해질 것을 그분께서 아셨기 때문이다. 내게 주어진 바에 의하면 이 무의 도식의 방식은 심령과 육체의 저주가 된다. 오락이 정신과 체력을 흥분시키거나 부담을 주지 않는 것과 같이 가벼운 일도 그러할 것이다. 만일 병자가 의지력을 일깨워 매일 일정한 양의 육체 노동을 하도록 스스로를 강요할 것 같으면 훨씬 더 행복해지고 더욱 빨리 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흔히 자신의 빈약한 감정을 바라보고 어떤 것도 할 수 없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지경에 이른다. 나는 이 점에 관하여 후에 더욱 충분히 기록할 예정이다. 교회 증언 13호 서론. 나는 매우 다시 분명하게 주님의 백성에게 이야기해야 할 의무를 느낀다. 우리와 우리의 사업과 오랫동안 친분을 맺어온 자의 잘못과 반역을 지적하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 굴욕적인 일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업에 손해를 주기 위한 의도에서 나의 남편과 내 자신에 관하여 널리 퍼뜨린 잘못된 소문을 고치고 다른 사람에 대해 경고하기 위해 그렇게 하는 바이다. 만일 우리만 고통을 받게 된다면 나는 침묵을 지킬 것이다. 그러나 사업이 비난과 고통을 받을 위험에 놓일 때 나는 그 일이 아무리 굴욕적이라 할지라도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 형제가 죄를 고백할 만큼 겸손하기 때문에 교만한 위선자는 그들에 대하여 더 의기양양한 태도를 보일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을 사랑하시며 그들이 가장 악하기 때문이 아니고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을 책망하신다. 예수님께서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라고 말씀하신다. 나는 이 작은 글에 실은 놀라운 꿈,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고 명백하게 동일한 것을 예시하는 꿈들에 특별한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한다. 수많은 꿈이 하나님의 영과 전혀 상관없이 생애의 통속적인 일에서 생긴다. 사탄의 영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거짓 이상은 물론 거짓 꿈도 있다. 그러나 주님께로부터 오는 꿈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상으로 분류되며 이상과 마찬가지로 진정한 예언의 신의 열매이다. 그런 꿈은 그 꿈을 꾼 사람과 꿈을 꾸게 된 환경 등을 고려해 보면 그 자체의 진실성의 증거를 가지고 있다. 나는 이 작은 글에 하나님의 축복이 따르기를 바란다. 경험의 대요. 나는 남편이 무활동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동안 오래된 그의 질병에서 회복될 수 없다는 것과 내가 나가서 백성에게 증거해야 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충분히 깨닫고 나는 당시에 우리가 교인으로 소속되어 있던 배틀크릭의 교회의 판단과 충고와는 반대로 겨울의 가장 혹독한 추위 속에서 심히 허약한 상태에 있는 남편과 함께 북부 미시간을 여행하기로 작정했다. 특별히 배틀크릭의 사업을 지도하는 자를 포함한 교회의 역량에 대하여 나는 홀로 반대 위치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처럼 큰 모험을 결정하는 데는 적지 않은 도덕적 용기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요구되었다. 그러나 나는 해야 할 일이 있음을 알았으며 사탄이 내가 그 일을 하지 못하게 하고자 작정한 것처럼 보였다. 오늘은 당신의 자녀들과 교회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담긴 엘렌 G. 화이트 교회 증언 1권을 함께 명상해 보았습니다. 명상의 오솔길이었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